사도행전 13장 말씀과 14장 말씀은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았던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과정을 어떻게 거쳐가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처음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고 두 사도가 처음 갔던 곳이 지중해의 큰 섬 구보로, 지금의 사이프러스 섬이었고, 거기에서 전도를 마친 다음에 다시 배를 타고 터키의 중남부 내륙 지방에 상륙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유대인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거기까지가 지난 시간 13장 내용이었고, 오늘 읽은 14장 말씀은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부터 출발해서 두 사도가 다시 동쪽으로 조금 이동해서 새로운 지역에서 전도하게 되는 그런 내용을 보여주는데, 이고니온이라는 도시로 갔고, 또 그 이고니온이라는 도시에서 전도를 마친 다음에 두 사도가 다시 남쪽으로 좀 더 내려가서 루스드라 또는 더베 이런 지역으로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이 14장의 내용이고, 14장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두 사도가 그들을 파송해 주었던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교회에 가서 1차 전도 여행의 성과에 대해서 보고했다는 내용까지가 이 14장 내용 전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두 사도가 비시디아 안디옥을 출발해서 이고니온 지방으로 가서 전도하고 거기에서 또 루스드라로 옮겨가면서 전도하게 되는 일련의 과정을 함께 살피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차 전도 여행 과정을 통해서 두 사도가 굉장히 가슴 아프게 인식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선민으로 자부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끝없이 복음에 대해서 저항하고 전도자를 회방하는 가장 강력한 반대 세력으로 등장했다라는 점입니다. 사실 초기 사도들의 활동 시기에는 로마 정부는 그렇게 강력하게 체계적으로 또 전국적으로 사도들을 박해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가는 곳곳마다 로마의 종교와 충돌을 일으킨 것은 사실이었지만 로마 정부가 전국적으로 행정력을 동원해서 박해하기 시작한 것은 그보다도 훨씬 더 1세기 말부터 되어진 일이었고, 오히려 이 사도들의 시대에는 더 강력하게 복음에 대해서 반대하고 저항하고 핍박했던 세력들은 유대인들 중심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사도행전 읽어보면서도 느꼈겠지만 2장에 예루살렘 교회가 생기면서부터 계속해서 유대 교권주의자들과 충돌했고, 또 그 교권을 가진 사람들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공회에 세우고 재판을 하기도 하고 까닭 없이 매를 때리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급기야는 예루살렘에서 대대적인 박해 때문에 도저히 예루살렘 교회가 정상적으로 존속할 수 없게 되어서 교회가 다 분산되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기도 됐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다메섹 가다가 회개하고 다메섹에서 전도하게 되는데, 거기에서도 또 유대인들의 선동 때문에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야밤에 광주리를 타고 이 다메섹성을 탈출해야 될 만큼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역시 예루살렘에서도 유대인들의 반대 때문에 거기에 도저히 머물 수가 없어서 고향으로 낙향하게 되는 그런 어려운 과정을 겪어야 될 만큼 유대인들의 반대는 가는 곳마다 극심했습니다. 좀 전에 전도했던 도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초기에 전도에 대한 말씀에 대한 반응이 꽤 괜찮았지만, 그렇게 반응이 괜찮아질수록 더 시기심이 생겨서 못 살도록 사도들을 박해했던 사람들도 역시 유대인들, 회당에 모였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렇게 가는 곳곳마다 자기 동족들이고 하나님의 선민으로 자처했던 유대인들의 박해 때문에 사도들이 견딜 수 없을 만큼의 큰 고통을 당하는데, 이런 일들이 아마도 두 사도의 마음을 굉장히 힘들고 아프게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태도는 우선은 예수님께서도 계속 많이 지적하셨지만 자기들의 전통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유대인들의 그릇된 어쩌면 교조주의에 가까운 신앙 행태가 그런 결과들을 만들어냈다라고 봅니다. 사상적으로 교조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교조주의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사상이나 체계에 대해서 반성할 줄 모르고 합리적으로 생각할 줄도 모르고 경험적으로 봐서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도 끝까지 고집하면서 조금도 자기들에 대해서 비판을 용납하지 않는 이 무비판적이고 맹목적인 추종을 일삼는 이런 것을 가리켜서 교조주의다 그렇게 말을 하죠. 아마 당시 유대교는 그런 교조주의에 심각하게 빠져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습니다. 어째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너희들의 조상들의 전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혹독하게 예수님께서 비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판을 수용할 생각을 하거나 그것 때문에 자기들이 반성적으로 자기들을 돌아보는 성찰에 이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자기들의 그릇된 그 말씀보다도 전통을 소중히 생각하는 그릇된 가치의 전도 이것에 대해서 비판을 받으면 받을수록 오히려 또 그 비판하는 분에 대해서 반발심을 가지게 되고 더 자기들을 지키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결속하고 저항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도록 내놓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죠. 지금도 가는 곳곳마다 복음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그런 저항을 하는데 논리적으로 반박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도하면 차근차근 구약 성경 풀어서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인신가를 설명해내는 논리적으로 반박할 말이 없어서 다 처음에는 수긍하고 고개를 끄덕끄덕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가서 이렇게 돌변하는 태도를 늘 보이는 이런 양상이 반복되게 됐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으로서의 전통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죠. 아주 중요한 가치가 신앙적인 전통이 가지고 있고 또 우리는 그 전통들을 자기들의 자부심이나 긍지나 우리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좋은 전통을 지켜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 중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은 그 전통이라는 것이 100% 완전하지 않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에 비추어 보면서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하는가를 늘 살펴서 옳은 것에는 자부심 가지고 따라가고 지켜나가는 것이지만 이제 생각해보니 우리가 가졌던 이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과 잘 맞지 않다는 사실이 발견되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우리의 것을 고쳐나가는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혁주의의 기본 정신이죠. 그래서 흔히 하는 말로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가는 교회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제가 여러 나라 교회들의 그 교단 명칭을 보면서 상당히 의미심장하게 생각하는 교단 명칭들을 많이 보는데 호주교회의 명칭이 있습니다. 호주연합교회라고 그럽니다. 그 연합교회라고 하면서는 유나이티드 철치 오스트레일리아 그렇게 말하지 않고 유나이팅 철치 오스트레일리아 그렇게 말합니다. 완전히 연합되어버린 교회로 말하지 않고 지금도 연합해 가고 있는 교회다. 그런 의미로 유나이팅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죠. 굉장히 겸손한 명칭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자기들이 완전히 뭐 제도적으로 교리적으로 다 연합되어 있다 그렇게 보지 않고 그 안에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성공회도 있고 여러 교파들이 하나로 묶어졌기 때문에 지금도 차이를 극복해가면서 하나됨을 위해서 점점 더 연합해가고 있는 교회이다 그런 의미이죠. 우리 개혁교회라고 했을 때 완전히 개혁된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 완전히 개혁된 그런 제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매일처럼 말씀을 더 공부하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좀 더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날마다 바꾸어 나가는 이 성실한 개혁에 대한 의지와 노력이 필요할 뿐이죠. 그런 의미에서 전통을 지켜나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통의 가치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수는 없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이 점에서도 실수합니다. 자기들의 전통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그 유전들에 대해서 조금도 반성적으로 생각해 보거나 그것들이 혹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 정신과 틀렸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해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자꾸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만 고집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틈새가 아주 미세했지만 나중에 점점 이렇게 간격이 벌어지게 되면서 완전히 그리스도 예수의 원수가 되고 하나님 뜻의 반대편에 서 있는 그런 무리가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가는 곳곳마다 그래서 부딪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자꾸 부딪히게 되는 이런 일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 유대인들이 본의 아니게 자꾸 이렇게 교회와 충돌하게 된 이유 중 한 가지가 사도행전에서는 자주 시기심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십니다. 시기심 때문이다.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고 거기에 랍비도 있었을 터이고 그 지역 안에서 그래도 자기들이 가장 대표적인 종교인들로서 또 유일신 신앙을 가진 유일한 그런 종교기관으로 자기들의 위치가 대단한데 사도들이 와서 기도하면 병든 사람도 낫고 뭐 이런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되고 자기들이 무슨 전도를 하거나 설교를 할 때 모이는 사람은 없는데 사도들이 와서 하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이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견딜 수 없는 시기심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소위 말하는 기득권에 대한 도전의식을 받고 그걸 또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한 가지 요인이 더 있다고 한다면 자기들의 권익에 대해서 침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익에 대해서 침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굉장히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양 팔고 소 팔고 뭐 비둘기 파고 하는 사람을 다 내쫓으신 그런 사건 기억하시죠?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묻기를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럽니다. 자기들이 굉장히 중요한 수입원이에요. 물론 처음에는 그런 생각으로 양 팔고 소 팔고 하지 않았겠죠. 처음에 그렇게 했을 때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물은 깨끗하고 흠 없는 것 드려야 되는데 멀리 갈릴리에서 제사드리러 온 사람 양 끌고 예루살렘까지 오다가 보니까 다리도 부러질 수 있고 상처도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제물로 쓸 수 없게 되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편의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깨끗한 제물 될 만한 완전한 동물도 골라두었다가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것인데 그게 돈이 남기 시작하니까 자꾸 욕심이 생기는 거죠. 폭리를 취하게 되고 나중에는 집에서 가지고 오는 것은 검사해서 불합격시키고 사서만 하게 만들고 이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그것이 그 예루살렘 성전 관리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수입이 되는 거죠. 그걸 못하게 하니까 못 견디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걸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굴로 만들었다라고 호통을 치시니까 자기들의 이익이 끊어지게 돼요. 그래서 하는 말이 누가 이 권세를 줬냐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시기를 거는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아마 가는 곳곳들마다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됐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전통에 대한 거룩된 신념이나 영적인 시기심이나 그리고 자기들의 이익과 배치되는 기득권의 저항, 기득권의 손해가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 것을 보고 끝없이 저항하게 되는데 이것이 결국은 교회로 봐서는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고 상처가 된 것은 틀림없지만 결과적으로 두고 보면 이렇게 유대인들이 완강하게 저항하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사도들이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계기도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중에 이것을 굉장히 신비하게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로마서 11장 말씀해 보시면 11장 33절에 그렇게 말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을 사람의 생각으로 누가 이걸 계획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과 섭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헤아릴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고 판단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너무 신비하고 오묘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지혜로 설계하시고 능력으로 성취시키십니다. 그래서 주의 뜻에는 어긋남이 없는 것입니다. 실패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눈에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것을 통해서도 더 큰 영광을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승리고 역사이지요. 틀림없이 망했다 생각했는데 그 망한 것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더 큰 영광이 되도록 만들어 나가시는 그 지혜와 섭리하시는 지혜와 그 섭리하신 말 이루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주님께는 영광스러운 역사만 이루어지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25절 이렇게 말씀해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다고 하지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하나님의 약하심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로우신 계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취시킬 것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만 있을 따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기억하며 어디 가서 복음 전하다가 반대가 생기고 저항이 나타나고 핍박이 있고 이런 일들이 생길 때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더 큰 일을 이루실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 가지고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 하실 일이 있다. 그 든든한 믿음 가지시고 태연히 살아가시는 축복이 함께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사도가 이제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이제 이 이고니온으로 가면서부터요, 13장 후반부에서부터 묘한 변화가 생겨나게 되는데, 처음에는 두 사도가 같이 출발했을 때 바나바와 사울 그랬잖아요. 바나바가 메인이고 바울이 조수입니다. 일종의 돕는 자예요. 그 슬그머니 이름의 순서가 바뀝니다. 그래서 13장 43절에 보시면 바나바와 바울 그렇게 바뀌고요. 또 46절 말씀에서도 바나바와 바울 그렇게 바뀝니다. 14장에 와서 한 번 또 바나바와 바울 그렇게 옮겨왔다가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바울의 이름이 앞서는 이런 양상으로 전개되죠. 뭐 이렇게 됐던 것이 기록한 사람인 이 누가가 바울의 그 수행 의사 겸 조수였던 것에도 인연이 그 이유가 있겠지만 오히려 전도 여행이 더 깊어지면 진행되어 갈수록 이 전도 사역의 주도권을 더 활동적인 주도권을 바울이 가지고 바울이 직접 설교하고 설명하고 가르치고 그런 일을 하고 오히려 바나바는 뒤에서 바울의 활동을 지켜주고 보호하고 돕는 이런 역할을 했던 것 때문에 오히려 이름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인물로 바울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 전까지 1장부터 12장까지는 일방적으로 베드로의 무대였죠. 베드로가 가장 중요한 인물로 등장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 사울이라는 나중에 바울이 되었던 이 사울은 계속 저항하고 반대하고 핍박하는 사람, 나중에 회개하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보여지게 되고 어디까지는 주도권이 베드로에게 있는 것처럼 보이다가 교회 역사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이방인 교회로 옮겨가기 시작하고 선교지도 팔레스틴 가나안 땅에서부터 열방으로 선교지가 바뀌어가기 시작하면서 중심인물도 베드로에서 자연스럽게 바울로 옮겨가는 그런 양상을 보입니다. 이런 바울 중심의 전도 역사가 진행되는데 그러면서 이 바울은 계속해서 가는 곳마다 유대인 회당 들어가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유대인 회당에서 설교하고 하다가 굉장히 많은 반대에 부딪히고 해서 그곳을 떠났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다시 이 이고니온이라는 새로운 지역에 도착해서도 여전히 두 사람이 찾아간 곳은 유대인의 회당으로 찾아갑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여러 가지 그 생각이 많아요.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어디를 가더라도 동족들에 대한 전도 열망을 감추지 못하는 바울의 본능적인 민족의식, 동족의 그런 것일 수도 있다고 보고, 또 한 가지는 당시에 그렇게 많은 사람을 모아두고 차근차근하게 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런 장소가 유대인의 회당 외에는 없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럴 만한 시설이 여기밖에 없었다고 볼 수도 있겠고요.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야 사람을 만날 수 있으니까 그런 접촉점을 생각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으로 찾아갔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바울은 계속해서 가면 쫓겨나고 가면 쫓겨나고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도 이 회당에 들어가서 동족들에게 먼저 전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했는데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말을 했는데 14장 1절에 보시면 유다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랬습니다. 유대인들도 헬라인들도 많은 사람이 바울의 설명을 듣고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에 보시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그 지방에 살던 헬라 사람들이겠죠. 그들의 마음을 충동시켜서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다. 여기 말은 형제들이란 누구겠습니까? 처음 믿기로 작정해서 주 안에서 형제가 된 사람들을 의미해요. 얼마나 그 귀한 사람들이겠습니까? 그 지역에서 생전 처음 하나님 말씀 들어본 사람들이고 유일신 신앙이라고는 처음 구경해보는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역사하셔서 그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됐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연한 순과 같지 않겠습니까? 겨우 이제 신앙생활을 출발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악감을 품게 했다는 겁니다. 악감을 품게 했다는 것은 경멸하게 했다, 무시하게 했다, 비방하게 했다, 그런 겁니다. 그 지역 사회가, 그 지역의 세력을 가진 사람들이 믿음 가지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그런 태도를 보이면서 대적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처음에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복음 전했을 때 사대문 안에 권세 있는 사람들이 누가 복음을 받아들였겠습니까? 처음 믿은 사람들을 보면 약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이름도 제대로 가지지 못할 만큼 약한 사람들이에요. 어디 나가서 사람으로 제대로 대접받지도 못할 만큼 버려진 사람들이 초기에 복음 다 받아들였습니다. 밟히면 그냥 밟히는 사람들일 뿐이에요. 그렇게 연약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연약한 사람들에게 악감을 품게 유대인들이 부추겼다라고 하는 것은 참 죄를 지어도 이런 죄를 짓습니까? 그랬을 때 사도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3절 봅시다. 3절 보시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그런 상황 속에서 물러나지 않습니다. 오래 있었답니다. 그리고 담대히 말씀 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말씀을 전할수록 그 지역에 살던 유력한 사람들이 처음 믿기 시작한 사람들에 대한 비아냥과 조소와 멸시는 더 높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걸 바라보면서도 두 사도는 멈추지 않고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들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비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슴 아파서 말씀 전하기를 멈추면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이 비난과 멸시와 저항을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님께 맡기고 물러서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는 이 자세를 늘 견제해 나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 다음 말씀 보시면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하나님이 친히 간섭하시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반대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사도들은 물러서지 않고 말씀 전하는데 이 일을 결정짓는 분은 누구십니까?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길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신 하나님 친히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가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시험 당할 수도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소망으로 바라보면서 물러서지 않고 말씀에 든든히 서서 대적할 것들을 대적하고 감당해야 될 십자가 꿋꿋이 감당해 나가시면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실 때가 반드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말씀 보시면 그 신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두 사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 근거 없는 곳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렇게 많은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어려움 당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도를 따르겠다고 작정하고 믿음 지키기가 또 나서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뭘 알아서 뭘 얼마나 경험해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전도가 어려움 중에 시작했지만 또 그때는 많은 저항에 부딪혔지만 또 유대인들과 그 지역의 유력 인사들이 연약한 믿는 사람들 향해서 멸시 조롱 반대하고 저항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결정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친히 역사하셔서 따르는 자가 생기게 하시는 열매를 허락해 주십니다.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 너무 어려워 맙시다. 너무 낙심하지 맙시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결실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